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1년 반 사이 보유 핵무기수를 4개에서 6개가량 더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로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 원료물질을 늘려온 북한이 현재 13개에서 최대 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말부터 북한이 핵무기 5개에서 9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70%가 실제 핵무기로 사용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북한의 핵무기 수는 4개에서 6개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 1개를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는 13개에서 21개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또 지난 8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작업에 나섰음을 독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가 점차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곧 추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올랜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총격범인 오마르 마틴이 최근 몇 년간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에 자주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가 종종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으며 술에 취했을 때는 소리를 지르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편 총격범 마틴의 부인인 누르 자리 살만 씨가 사건이 벌어진 나이트클럽에 적어도 한 차례 마틴과 함께 다녀갔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살만 씨는 또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구매하는데 남편과 동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에 따라 살만 씨가 남편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열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특별회의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당초 공동성명에 신뢰와 확신을 깨뜨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측이 이의를 제기해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왔으며 이에 중국 측이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회의 직후 예정됐던 합동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중국의 정찰선이 오늘 새벽 일본 영해에 무단 진입했다고 일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일본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의 정찰선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일본 남부 구치노에라부 섬 인근 일본 영해에 들어선 뒤 90분간 머물다 떠났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국제법과 항해의 자유에 따른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해역은 태평양과 남중국해가 나뉘는 곳으로 중국과 주변국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와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일본은 최근 해외 해군 선박들이 무해항해 이외에 자국영해에 들어올 경우 일본 순찰선에 의해 강제 이탈 지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미국의 한 은행이 쿠바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처음으로 발급했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주의 지역은행인 스톤게이트 은행은 미국과 쿠바 간 국교가 정상화된 뒤 처음으로 쿠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셀레스키 대표는 어제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에는 모두가 현금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는 어렵고 위험하다며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갖고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추가로 수출 금지 품목으로 규정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비록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에 실패를 했지만 얻은 것은 적지 않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함경북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면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서 열린 제2차 할러 대화 정치경제 컨퍼런스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비핵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할러 대화 정치경제 컨퍼런스는 두 나라 간 산학 민관의 대화 통로입니다. 윤 장관은 지금 국제사회에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이런 자유와 인간 존엄을 중시하는 변화의 바람이 한반도에도 불기 바란다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라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북한의 핵야욕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 비핵화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한 사례로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란 핵협상 타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수교일에 첫 이란 방문, 한 쿠바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미얀마의 첫 문민정부 출범 등을 거론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한러 관계와 관련해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과 같은 당면한 현안이나 경제적 실리 관계를 넘어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앞으로 러시아와 다양한 협력 통로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 정책과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만나는 접점이라고 강조하고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한국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우수 인력을 갖춘 최적의 협력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의 러시아 방문에 수행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한국 외교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한 윤 장관이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공식 회담을 한 것과 관련해 이번 회담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일 한 쿠바 외교장관 회담의 언론 공개에 대해 쿠바 측이 동의한 것은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그만큼 쿠바 측이 유연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규정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은 추가 발표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로 해석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14일 공개한 수출 금지 목록에는 지난 4월 유엔 안보리가 발표한 세부 품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원형 자석을 포함해 일정 강도와 크기 이상의 강철, 자성합금, 알루미늄, 그리고 레이저 용접 기계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는 수출 금지 품목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중국 무역 관련 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무기 운반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북한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발표 즉시 발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1718 대북 제재위원회는 새 대북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약 한 달이 된 시점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12개 물질과 생화학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3개 물질을 포함한 세부 금지 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민수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 등 대북결의 2270호가 금지한 광물이 포함돼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개최된 미국과의 전략 경제 대화에서도 전면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국 정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Chinese officials have made clear that they intend to implement the resolution.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즉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관료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그런 약속을 이행하는 진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한 세대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이에 동의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오늘로 16주년을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당시 화해와 협력을 다짐했지만 네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년 전인 2000년 6월 13일 오전 10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김대중 대통령은 천천히 트랩을 걸어 내려와 기다리고 있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공항에 나와 있던 북한 주민들이 빨간 꽃수를 흔들며 일제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입니다.
동해안은 최고 사령관 동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동열하였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받으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김정일 위원장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이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나보고 운동 생활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의 옷에서 이제 운동해서 해방됐다.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통일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남북 대화 정례와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 평화, 남북 간의 교류협력,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 이 일로 가는 길다건대 조그마한 거점이라도 됐으면 그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6.15 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으며 금강산 관광,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이 추진됐습니다. 또 12차례에 걸쳐 12,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북한은 한국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1차 타격 대상은 동족 대결의 모략 소굴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 기관들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지난 2월 폐쇄됐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건 북한의 핵실험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3년 그리고 올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또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5번 이상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국의 엄청난 안보적 위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의 남한 관광객 총격 사건도 남북 관계를 후퇴시켰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병사가 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그해 3월 잠수함을 동원해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해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 병사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이 6.25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군함에 공격을 가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남북교역과 인적교류를 중단하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6.15 공동선언이 되살아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북한이 최소한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다시 말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여기 대한 모니터로 IAEA 사출단 복귀 이것이 선제적으로 북한이 선언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도 조금 한미 군사 훈련의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다발언 행식을 보인다면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또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최근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병진 노선을 거듭 천명한 것은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 재구축의 일환인 것으로 한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은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정상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개선 조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취임 축전을 보내면서 이미 예고됐습니다. 양국 간 당대당 외교의 일환으로 이뤄진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은 북중 간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것이 한국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국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하고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북한이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경제 핵 병진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당대회에서 천명한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 재구축의 일환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선영 박사입니다.
북한 제재망을 약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아마 그런 레토릭은 좀 톤다운을 했을 거예요. 중국의 앞마당까지 들어가서 시진핑 앞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할 이유는 없었거든.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했다는 것은 공화국의 핵 보유 의지는 이처럼 굳건하고 이 문제는 대국인 중국, 우방인 중국 너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강압적 외교의 결기를 이야기하러 간 거라고 봐야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리수용 방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당대회에서 결정한 핵 보유국 지위를 대외적으로 확고히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리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핵 보유 의지를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리 부위원장 일행의 방중 당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리 부위원장을 만난 것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이성현 박사입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것은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지금 전략적인 체스게임을 미국하고 벌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고 조금 더 거래도 가능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벌이고 있는 체스게임 또 베트남을 둘러싸고 친구 뺏기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핵실험하고 나서 관리가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는데 우리 식구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회동은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적극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제재는 제재대로 하지만은 그렇다고 북중관계의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타난 시진핑 주석과 리수용과의 만남에서 나온 하나의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재 국면과 북중관계의 우호 신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디커플, 서로 다른 문제로서 접근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번 회동에서 핵 문제는 중국에게 그리 큰 이슈가 아니었을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회동을 계기로 대북 제재 분위기가 흐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는 점에서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국은 다만 후속 고위급 교류를 통해 탐색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우선하는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13일 미나협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박종철 통일연구원 박사입니다.
현재 중국은 대화보도를 조성하고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론이라는 것을 출구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를 좀 낼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이런 육자회담 체계의 연건을 조성하고 육자회담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병행할 것인가, 아니면 뭐 좀 시차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런 것을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선 비핵화 입장과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전술적 유연성을 통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으로 중국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리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관계 복원의 발판을 마련한 북중 양국이 향후 미국과 한국 등의 행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북한이 북발 행위를 얼마나 자제할 것이냐, 그게 관건인 것이고, 7월 달에 있을 북중 동맹개혁 55주년이나 그들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이 정전 기념일에 분명히 중국 측에서 고위급 인사가 방북을 하게 된다면은 수용 방중으로 마련된 북한의 개선의 난초가 점점 커져서 그 모멘텀을 키워서 나라면은 뭐 올 하반기나 빠르면 내년 초에 김정은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미중 간 기싸움이 고조될 경우 북중 양국이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핵 문제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불협화음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남중국해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경우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더욱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박병광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핵 보유 의지를 천명하며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 재구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선윤 박사는 북한이 향후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 강압 외교를 구사하며 핵실험 자제와 비핵화 노력 동참을 요구해온 중국에 대해서도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중재안인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추진론에 대해 지난 4월 12일 외무성 담화에 이어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한 메시지가 구두 친서에 그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선물을 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로켓 전문가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을 완전한 실패로 보는 관측을 경계했습니다. 북한이 시험하고자 한 특정 기술을 가려낼 수 없는 데다 발사대를 벗어나자마자 얻을 수 있는 정보, 기술 정보가 적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반에 걸쳐 네 차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모든 시도가 공중폭발과 추락으로 끝나면서 일부에선 무수단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실패한 발사 시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성과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nother possibility, for example, is that they're testing some aspect of the missile that only requires them.
발사 장치를 비롯한 일부 기기는 발사 이후 불과 몇 초 안에 시험할 수 있어 설령 미사일이 폭발해도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로켓 기술을 연구해 온 맥도웰 박사는 미국 최초의 중거리 탄도탄 토르 미사일 시험이 실패를 거듭했던 전례를 들며 무수단 미사일의 오작동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어떤 측면을 보완하고자 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최근에 잇단 발사를 완전한 실패로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 intelligence community has assessed these flights as failures. Now we don't know what is leading them to.
특히 현재로선 공개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수십 가지 가능성 가운데 무수단 작동 실패의 원인을 구분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엔진 성능을 높일 때 새 엔진이 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와 극도로 미세한 균형을 잡아주는 유도장치가 오류를 일으키는 상황을 가장 흔한 초기 실패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무수단의 실패 정황을 레이더 정보만으로 발견했다면 오작동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미사일의 무선 신호를 포착하는 원격 측정 방법으로 엔진 가동 상태를 분석했다면 실패 원인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을 제대로 시험하려면 지상의 통제센터에서 로켓 본체의 수백 군데가 넘는 부분의 온도와 전류의 흐름 등 각종 정보를 파악해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적용해 오류를 하나씩 바로잡음으로써 결국 성공적 발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맥도웰 박사는 그러나 해당 절차에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정치적 지도력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데 북한이 이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n expensive process and it requires that your leadership have patience in you and you know execute.
브루스 벡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란이 2005년 북한제 무수단 미사일 18기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이란은 이듬해 무수단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11년 전 이란에 넘긴 미사일과 다른 종류의 무기를 시험 중일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 제공자로서 오히려 시험에 실패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So that makes these four tests now in North Korea a little bit puzzling. Why did the test in Iran succeed but not the test in North Korea?
앞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킬리크스는 지난 2010년 이란이 사거리 3,000km 이상인 북한제 BM-25, 즉 무수단 미사일 19기를 확보했다는 미국 정부의 외교 전문을 공개했었습니다. 또 미 의회 조사국은 2006년 11월 북한 미사일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에 있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사거리 2,700km 이상인 BM-25 미사일 18기를 이란에 수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북한이 알려진 것처럼 50기가 아니라 최소 200기가량의 무수단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면서 300mm 대구경 다연장 발사체나 대포동 미사일, 핵실험 등 전례에서 봤듯이 결국은 기술을 완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n systems have to be tested in order to work. If it's a new system, they have to test it to get the kinks out of it.
북한이 괌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을 매우 중요한 무기로 인식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험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미 기술적 안정성을 입증한 옛 소련의 SSN-6 미사일이 무수단의 모태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소련제 미사일의 길이를 늘리는 등 여러 부문에서 개량을 시도하고 있는데 특히 새 모터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So North Korea seems to be suffering from an ability to make the appropriate motor in particular. That seems to be one.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보면 현재 큰 기술적 문제에 부딪힌 것 같다면서도 결국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실패의 원인을 바로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해 무역에 북한의 무역 규모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주된 요인입니다. 여기에 대북 제재까지 강화된 올해에는 북한의 교역 여건이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코트라는 15일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서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 규모가 총 62억 5천만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보다 18%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해 수출은 27억 달러로 전년보다 15% 줄었고 수입은 감소폭이 더 커 전년 대비 20%나 줄어든 35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무역 적자는 8억 5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33%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무역 규모는 지난 2009년 3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4년엔 수출이 31억 6천만 달러, 수입은 44억 5천만 달러로 무역 규모가 총 76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무역 규모가 지난해 줄어든 것은 석탄과 석유 등 중국과의 주요 교역 물품의 단가가 하락하고 물량도 감소한 때문이었습니다. 코트라 중국 사업단 박종표 차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또한 그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그 영향이 고스란히 북한의 대교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석탄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 물량은 27%나 증가했지만 단가 하락으로 전체 금액은 오히려 8% 정도 감소했고 주력 수출 품목인 철광석은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물량 자체가 전년보다 46% 줄었습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57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 정도 줄었지만 전체 무역 규모에서 차지한 비중은 91.3%로 전년도 90.1%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등이 2위에서 5위를 차지한 교역국들이었지만 2위인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가 8,400만 달러일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역시 대북 경제 제재 조치에 따라 기초 생필품이나 인도적인 차원의 원조 물량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석탄이나 갈탄 등 광물성 고형 원료로 1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이 물량의 97%가 중국에 팔렸습니다. 이와 함께 의류 수출액은 8억 달러로 전년보다 6% 정도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한국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북한에 의류 임가공을 위탁한 기업들이 한국 업체에서 중국 업체로 대체되면서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광물성 원료와 함께 북한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와 정제유 등 광물성 기름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한 5억 달러로 집계됐고 이 또한 중국의 비중이 85%나 됐습니다. 기계와 전기기기는 광물성 생산품과 섬유 제품류와 함께 북한의 3대 수입품의 하나가 됐습니다. 이는 휴대전화와 TV 수신기 등 전자기기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된 각종 기계 설비의 수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휴대전화는 중국의 대북 수출 품목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교역 여건은 올 들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올해의 북한의 대외무역도 작년보다는 더욱더 많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북한이 주요 수출하고 있는 강물이나 이런 가격 자체가 매우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의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고립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외교역의 중국 편중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훈춘시 당국의 북한과 관련된 교통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을 지나는 다리 건설을 포함해 무역 요충지를 잇는 도로 개선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훈춘시가 추진하는 교통기반시설 확충 사업에서 북한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훈춘시 당국은 23개 교통기반 건설 대상을 정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한 종합교통중추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옌벤 지역 언론들은 중국 취안허와 북한 원정을 가르는 하천을 횡단하는 새 교량공사가 오는 9월 중순 전에 마무리된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새 다리는 기존 교량보다 상류 쪽에 건설됐습니다. 훈춘 취안허 통상구와 라선 원정 통상구를 잇는 새 다리는 중국 쪽에서 조선 라선 경제무역구에 진입하는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2천만 달러의 공사비가 소요된 새 다리는 길이가 약 550m에 달합니다. 훈춘시 당국은 원래 있던 다리가 낡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 9월부터 새 교량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샤투오주 통상구와 북한 경원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훈춘시가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훈춘과 라진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훈춘 취안허 통상구 라진항을 잇는 전장 85.6km 도로를 고등급 도로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북한과 중국 당국이 건설 비망록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춘시가 속한 중국 지린성은 그동안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국경 도시들을 지역개발 창구로 키워왔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관련 교통시설 건설 사업은 중국의 변견 통상구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의 이화여자 대학에서 청소년 통일 공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통일에 대해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생각을 갖도록 돕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대팀에는 가라사대팀이 앉아있습니다.
이곳은 12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에서 주최한 제3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가 열린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는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토론을 통해 균형 잡힌 통일관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3명이 한 팀으로 초중학생 각 40팀과 고등학생 28팀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고등부는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이다 라는 주제로 열띤 찬반 토론을 펼쳤습니다.
개발은 사실상 미국 중심의 NPT를 깨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이런 주변국들이 이러한 제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계가 비핵화를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핵개발을 묵인한 채 남북협력을 진행한다면 이는 한국의 외교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태의 남북협력은 남한 국민의 정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핵화가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하여 다음의 근거를 통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남북 간의 교역 중단은 북한에게만 해당되는 경제 제재가 아닌 우리나라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흔히들 남북 간의 교역에서 교역 중단은 북한만의 피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큰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의 협력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나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핵개발과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고등학교 2학년 김수균 학생입니다.
현재 뭐 비핵화의 문제점이나 이제 뭐 그 부분들 이제 그리고 전제 조건이 아니라면 이제 어떤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하면서 뭐 비확산의 얘기도 나왔었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찬성 측에서는 이제 안보가 아무래도 이제 안보와 관련된 입장을 좀 더 어필을 했고 상대 팀과 이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중등부의 주제는 통일 준비를 위해 정규 교육 과정에 통일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였는데요. 반포 중학교에 다니는 이교원 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통일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이고 왜냐하면은 우선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이익이 통일 안 하는 현재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3라운드를 최소 3라운드를 하는데 또 운이 좋게 안 헷갈리고 다 3라운드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학업 스트레스가 OECD 1위이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를 좀 감소해주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육 과정에 통일 교과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초등부는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남춘천 초등학교의 김동건 학생입니다.
토론대회다 보니까 토론회에서도 많이 배우고 또 그 통일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통일이 우선은 가장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선은 학생들이 자각을 해야겠죠. 미래의 기성세대가 학생들이니까.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중등부 이교환 학생의 아버지인 이철호 씨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제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론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방역성을 갖다가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제 통일이 돼야지만 점차 지금도 70년 동안 이 문화적 이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통일돼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빨리 돼야지만 그나마 그 후유증을 좀 통일 후에도 후유증을 극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고등부 결승이 끝난 후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통일 공간 배틀론의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초등부 대상은 아이비걸스가 차지했고 중등부는 디세르투스, 고등부 대상은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 조건이다 라는 주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가라사대팀이 차지했습니다. 대회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더 늘고 있고 이 대회가 통일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의 심사를 맡은 이화여대 김석향 통일학 연구원장입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저렇게 재밌게 할 줄 몰랐어요. 그 꼬마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의 논리가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 단어를 의미를 알고 쓰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토론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세련돼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대회는 하루를 하는데 학생들은 이거를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그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생각하고 논리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논리를 전개를 해야 남을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지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한 달 동안을 완전히 통일이라는 주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로 서해 쪽 긴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유엔군 사령부 정전위원회가 포함된 민정경찰이 중립수역에 투입이 되는데요. 어젯밤에는 처음으로 중국 어선을 납포해서 한국경찰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난 10일부터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그 유엔사 정전위 요원과 한국 해군 해경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중국 어선 두 척을 납포했는데요. 강화도 서쪽 교동도 인근 지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던 중국 어선이 유엔사 깃발과 한국 태극기를 단 고속단정의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격하게 저항을 하면서 납포가 됐습니다. 서해상에서의 납포 과정과 마찬가지로 민정경찰이 중국 어선에 올라서 제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인 재판은 한국 측에서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납포된 35톤급 중국 어선 두 척이 오늘 아침 해경 인천 해경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선장을 비롯해서 14명의 중국 선원들 수갑을 찬 채 수건에 가려진 채 압송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납포되는 중국 어선이 그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 혐의로 납포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 내륙 안에서 있는 그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만큼 한국의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사 정전위 요원이 포함된 민정경찰이 단속하는 이 한강 수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경기도 파주 탄현면의 오두산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북한을 아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전망대인데요.
네.
그쪽 인근에 있는 한강에서부터 강화군 서도면 보름도 인근까지 한강하구 67km 구간이 바로 중립수역입니다. 이 지역은 뭐 해상 DMZ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이든 북한이든 이 선박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곳입니다. 1953년에 말씀하신 대로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유엔사와 한국 군경이 포함된 민정경찰이 투입된 것이고요. 중국에도 북한 당국에도 이 공동작전이 사전에 알려졌지만 만약에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한국 해군 함정 의무 헬기가 주변에 대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유엔사 공동 단속 작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해양안전본부도 오늘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 그 NLL 지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서 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했습니다. 기동전단이라는 것은 대형 함정과 고속 단정에 특공대원을 투입해서 그 총경급의 책임자가 지휘하는 한시적인 조직인데요. 보통은 4월과 10월 이렇게 좀 성어기 때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동전단 지난 1년 동안 중국어선 172척을 납포했습니다.
네, 이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남북한이 대치한 그런 상태인데 참 불안한 상황이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몇 달 전에 비행기 1등석 같은 좌석을 갖춘 고급형 고속버스가 한국에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시승식이 열렸다고 하는군요. 저 이 내용도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올해 추석부터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위를 달릴 고속버스입니다.
네.
정식 운행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이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한번 타보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나는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 소식 한국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라고 하면 이 격이 높고 질이 좋은 뭐 그런 버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고속버스 안 좌석의 급이 다릅니다.
네.
뭐 고급 재질의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발을 쭉 뻗을 수 있고 누운 듯이 의자를 젖힐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고속버스가 달리는 중에 일도 할 수 있고요. 영화를 보는 등의 어떤 개인용 편의 설비도 갖추어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고속버스라고 하면 뭐 일반 고속버스, 우등, 그러니까 좋은 우등 고속버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45개 좌석이 꽉 박혀있는 일반 버스에 비해서 28석짜리 우등 고속버스 뭐 승객당 이용 공간도 넓었고 좌석을 많이 젖힐 수 있는 정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등장하면서 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전체 좌석 수가 21개입니다. 그만큼 여유 공간이 더 넓어졌고요.
네.
아까 드린 대로 항공기 1등석 뭐 아니면 비즈니스석 같은 그런 안락한 의자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졌다는 것이 또 차이입니다. 이 좌석의 안락함을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뒤로 젖혀지는 각도가요. 165도나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180도면 일자로 눕혀지는 것, 이 평면인데 165도라면 이제 누워서 살짝 기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누워가는 형태의 고속버스 좌석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 좀 인기리에 고가이긴 하지만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고급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 1등석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유사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왜 장거리를 오가는 고속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네.
이번에 한국에 등장하는 그 프리미엄 고속버스 좌석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됩니다.
아, 네.
한국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자세한 설명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80cm 키의 사람이 발을 쭉 뻗을 수 있을 정도로 앞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 네.
자다 보면 이렇게 머리가 한쪽으로 쏠려서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 머리도 또 받쳐줄 수 있는 조절용 베개가 부착된 것이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이 한국의 전체 고속버스 역사로 본다면 우등 고속버스라는 것이 생긴 게 1992년인데 그 이후 24년 만에 이 한 단계 더 좋아진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고속버스 품질. 요즘 한국 사람들이 계속 소개하고 있는 대로 도로 위에 비즈니스 클래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항공기를 타면 짐은 이렇게 올려놓고 뚜껑을 닫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역시 짐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 네.
좌석별 테이블이 있고 또 책 보려면 은은한 조명 등 혼자를 비출 수 있는 조명 등이 있고 휴대폰 등 뭐 전자기기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는 뭐 당연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리고 있는 고속버스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지도상에서 보여지는 GPS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참 다양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네요. 그런데 참 이 정도 버스를 타려면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얼마면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아마 가격 들어보시면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시간 30분 걸리는 부산에서 서울 구간 $38 정도입니다.
아, 네.
서울 광주 구간은 그거보다 조금 적게 걸리긴 하는데요. 29달러면 이 고급 고속버스 탈 수 있습니다.
네.
우등 고속버스보다는 한 6에서 10달러 정도가 비싼 편이지만 이 고속열차 KTX보다는 뭐 10에서 13달러 정도가 저렴한 가격입니다. 물론 뭐 빨리 달리자고 하면은 고속열차나 항공기를 타야겠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경 높은 고속버스 아마 한동안 앞다투어 타고 싶어하는 그런 한국의 명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요다음에 한국 방문할 때는 한번 꼭 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중앙아시아 국가인 몽골은 민주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프로그램에 따라 몽골의 민주화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2억 8,5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들어있는데 이는 몽골의 도로 건설과 보건 향상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몽골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 자본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없애고 국정을 현대화할 경우 외국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몽골에서 기업인과 시민사회 지도자 그리고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몽골의 민주화를 돕기 위해 국제개발처를 통해 2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학교를 세워 학생들이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미국은 몽골의 국제사회 참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몽골은 수단과 남수단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습니다. 몽골 군인들은 또 미군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미국과 몽골군은 40개국 200여 명이 참여하는 칸퀘스트라는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서 평화 유지 활동과 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미국은 몽골의 기업인, 학생, 방문객에 대한 입국 사증, 즉 비자 발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몽골에서 성공적인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양국 관계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몽골은 민주주의를 위해 놀랄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몽골의 이 같은 민주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